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가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함께 합니다. 내게 대하여서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의 손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병실에 가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아들입니다. 정말 평생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부터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아마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도 그래서 너무나 이 손주들도 너무나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8장 이 4절 5절 6절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 야곱이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냥 손주뿐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입적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여인에게서 난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배제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렇죠? 그렇죠?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 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그 열두 지파가 기틀을 마련하고 나온 거예요. 야곱에게는 열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셉의 지파는 보지 못하지만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8절부터 오늘 말씀 48장 사실 전체인데요. 8절부터 다시 야곱을 방문했을 때에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야곱을 방문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두 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마 부드럽게 자신의 품으로 안고 입 맞추며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장자인 에브라임이 오른쪽에 앉아 있고 차자인 이 므낫세가 왼쪽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하면 될 걸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둘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첫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항상 오른편에, 오른쪽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 유언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내 정통성을 이어받은 장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장자이며 나의 축복을 이어받을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그렇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첫째가 아닌 둘째를, 이 아이가,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이며 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남인 므낫세보다 더 많이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장자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오른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장자가 그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손을 엇갈려 차자인 에브라임을 후계자로,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장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정말 정통성을 가지고 장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재산만 다른 형제들보다 배가 넘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아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너무나 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장자들을 통하여 그 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요셉이 이해가 가요.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엇갈려 축복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차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비극적인,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삼촌과도 틀어지고 형과도 틀어지고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엇갈려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고생하고 반목하고 아픔이 없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차자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 차자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는 것처럼 손을 양쪽으로 엇갈려서, 아들이 여기가 장자예요 아버지, 여기가 차자고 제가 잘 앉혔습니다, 그냥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유언하시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아들에게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엇갈려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했던 것이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엄연한 순서, 정말 당연한 순리를 거스리는 엇갈려 축복했던 일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했을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그렇죠?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장자와 차자가 엇갈려 축복을 받은 것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처음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먼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자가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은 누구로부터 이어졌습니까? 이삭으로부터 이어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루벤과 요셉은 어떻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지금 4대에 걸쳐서 너무나 당연히 지켜져야 할,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켜져야 할 이 장자권이 차자에게로 옮겨지는, 계속해서 뒤바뀌어 버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선택하여, 차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 민족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이어가도록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사실 에서가 했던 것처럼 파죽한 그릇에 판다고 팔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형으로 태어난 거, 동생으로 태어난 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지만 판 것이 아닙니다. 팔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을 때 그렇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팔았는데 뭐 내가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장자는 누구다? 나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바뀌지 않는, 첫 애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난 것처럼 그 순서대로, 생물학적인 순서대로 태어나고 장자와 차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은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뒤바뀌었다는 것은, 그것도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닌 차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는 이 운명이란 것은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뀌지 않은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로 태어나고 차자로 태어난 것, 그래서 바뀔 수 없는 운명 같은 것, 숙명 같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에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에서 이미 결정된 운명이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서 그렇게 사라져야 할 숙명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운명이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숙명은 없습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 불신론자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미 정해져 있는, 바뀔 수 없고 이미 주어져 있는 운명이나 숙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장자와 차자가 바뀐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냥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고 어떻게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든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부터 살아갈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운명을 거스립니다. 아멘. 우리 해볼까요? 믿음은 운명을 거스린다. 숙명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없습니다. 숙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정말 우리에게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셨어도 아무리 거부해도 어차피 거기서 너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숙명과 운명으로 지어진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쪼개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엇갈린 손, 어쩌면 엇갈린 축복, 제가 이렇게 엇갈린 축복이라고 제목을 접었는데 엇갈린 축복은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일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먼저 태어난 운명 같은 그 모든 생명, 생물학적인 질서를 전복시키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거스릴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운명 지어졌고 이건 숙명 지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것을 전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겠구나. 나는 이렇게밖에는 태어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야곱의 엇갈린 손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 엇갈린 축복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마치 엇갈린 축복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엇갈린 손, 엇갈린 축복, 실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정말 한량 없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자녀이든 3대째부터 내가 내려온 목회자의 혈통이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인 것을, 선민의식인 것을, 교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권리로 요구할 사람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정말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다는 그게 맞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 두는 나를 위에 두는 우상숭배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목사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고 덜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숨길 것이 있는 숨길 것이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시거나 주어진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야곱의 축복대로 이 에브라임은 너무너무나 승승장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앞장서서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서서 정복했으며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도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 솔로몬 왕국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셔서 말 한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떨고 존귀히 여겼는데 이 사람이 이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고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도 그래서 정말 성공만 하는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인일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삶을 삽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이 몸도 아픔이 없이 병치레도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도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인생, 사람들이 너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 있냐, 너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너 실패한 것 아니냐 손가락질해도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엇갈린 손, 엇갈린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엇갈린 손, 나에게 부어주신 그 엇갈린 축복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함께 지체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삶, 이것은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클리어하다면 정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운명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운명지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그것과는 다르게 살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도 아닙니다. 우연도 재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정말 인생이 운명인 것처럼 숙명인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하며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엇갈린 것 같은 축복이, 나를 택하심이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이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는,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역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한 축이 되어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이며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하셔야 되는 사람입니까? 모든 이유는, 모든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과 숙명과 재수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것을, 이 삶에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택하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언제까지나 정말 축복하실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그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운명 지어진 것, 숙명 지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정말 인생의 하루하루 써내려가는, 인생의 일기들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